새벽이나 또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서니까 말씀을 들고 설 때 더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두 분 부모사님을 통해서 1장, 2장 쭉 이렇게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이 시간은 지금 잠자는 시간이어가지고 새벽 또 아침 시간은 굉장히 지금도 시차가 이게 힘들어서 몽롱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영상으로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 본문을 읽어 왔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네, 청년의 때와 인애의 신혼 때를,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원망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광야의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장 5절을 보니까,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청년의 때 그리고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고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멀리하고 헛되이 여기고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도대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다른 데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했는데 이걸 행음했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말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랑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신랑을 벗어나서 이제 바람을 핀다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아지겠죠. 이것을 행음이다 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렇게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가지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멀리하면서 점점 행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아무리 파도 파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라고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21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농부가 과수를 심고 그 과수를 가꾸고 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좋은 열매 맺기 원하여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셨던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가꾸시고 심고 물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5장 2절, 이제 5절, 7절, 3, 9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들포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5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합히게 할 것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과수원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집합혀 버리게 하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헐어버리면 작은 여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먹어버리겠죠. 모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먹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유다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었다. 도리어 우상만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21절에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20절에서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자기를 옭아매기 위한 결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방운동하듯이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고 또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말씀을 통해서 멍에를 마치 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이 소 밭을 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그냥 옭아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물고기에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그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그리고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유를 빼앗고 옭아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한 모든 결박을 사단의 결박을 푸는 그런 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이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끊자. 멍에를 꺾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나무 아래서 행음하며 몸을 굽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앞에 행음하며 거기에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찬송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아 어이할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든지 종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인이 의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사단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병기로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병기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하는 대로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결박이고 힘든 일이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려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언제, 어때, 어느 때 쉼을 얻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를 벗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는 벗어버려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에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죄의 결박에서는 풀어져야 되지만 주님의 그 멍에는 내가 메는 것이 오히려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힘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짠맛을 잃어버리고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거칠에만 남은 종교 행위가 우리의 그 추한 죄를 숨기는 면죄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 죄악을 벗어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잿물을 쓰도, 잿물이 얼마나 강력한 이 세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교인들이 비누를 만들었어요. 비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름, 폐기름을 가져다가 그리고 거기에 양잿물을 섞더라고요. 양잿물과 비누.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 좋은 빨래비누가 되더라고요. 그 잘 팔렸습니다. 빨래비누 만들어서 여전도에서 그걸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만드는 과정이 힘들어요. 막 잿물 튀고. 그런데 잿물을 계속 젓더라고요. 잿물을 젓고 그 폐기름을 가져다가 하는데 그 잿물이 굉장히 이 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제약에서 재물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별의별 비누를 쓸지라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다른 행위로,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가서 그들이 미사 드리는 장면, 저녁에 미사를 드리는데 수천 명의 촛불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데 와, 굉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래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들의 모습은 엄청 경건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라든가 드리는 의식이라든가 굉장히 경건했고 또 와, 이 사람들이 그 촛불을 들고 그 모여드는 그 모습,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광장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야,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왔다가는 빨려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건한 행위, 그런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 화려한 성당, 그 예배당을 제가 9군데, 9군데를 보면서 다녔습니다. 8군데, 9군데 그 성당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어떤 곳은 15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 27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100년 넘게 150년을 그렇게 지어가는 성당 하나하나가 화려하고 다 금으로, 앞에 강당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세밀한 것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모두가 다 형상이고 우상이었습니다. 다 우상으로.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더군다나 스페인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축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땅이 그 나라입니다. 의식으로는 정말 경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빨려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갖 우상들과 온갖 행음하는 일들과 그리고 향음, 향락, 타락 문화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이 우리 교회 예배당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느낀 바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80% 정도가 카톨릭이니까 그들은 그런 경건 생활로, 경건하게 보이는 그 생활, 그리고 그 예배 생활, 이걸로 면죄부를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결코 예수의 피로 그들은 씻김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자기의 죄가 씻김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에요. 마치 오늘 22절, 2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물로 씻고 수많은 비누로 씻은다 할지라도 씻겨지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더러워져?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단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 같이 네가 네 행위를 보니까 어지럽게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24절에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발전기 때에 헐떡거린 같이, 그것을 누가 막으래요? 그 발전기 때 헐떡거린 같이 우상을 찾고 그 찾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들 암나귀가 발전기 때 헐떡거린 것 같다. 마치 우상을 찾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25절에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면제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유럽이나 지금 우리 또 우리나라 어떤 신앙의 행위들로 혹시 면제부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거칠어로 빠져버리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내가 그냥 어떤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으로 면제부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로, 예배 행위로 나는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암낙타가 발전기에 헐떡거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종교생활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행위로 면제부 삼지 않냐하고 정말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을 알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수치를 당하리라 26절에 마치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그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왜냐하면 27절에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아니 생명 없는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찾는 그들 모습, 그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아무리 구해 봐라 그들이 응답하는가? 설령 환난 당할 때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러나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죠. 우상을 철폐하고 철저하게 터진 웅덩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 제거하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 그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날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능력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힘을 얻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